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수감 중 숨진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부인과 어제 만났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나발리 씨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 씨를 만나 나발리 씨의 끔찍한 죽음에 대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부패에 맞서 싸우며 법치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러시아를 위한 나발리 씨의 비범한 용기와 그의 유산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리 씨의 유산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러시아 전역에 있는 이들과 전 세계인들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리 씨의 사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발리 씨가 수감 중이던 러시아 야말로 네네츠 지역 교도소는 지난 16일 나발리 씨가 산책 뒤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 직후 의식을 잃은 뒤 결국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며 러시아 당국은 이후 사인 등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나발리 씨의 모친 류드밀라 나발라야 씨는 이날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이 나발리 씨의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러시아 수사관들은 장례식 없이 시신을 비밀리에 매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발리 씨의 모친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주 발사된 미국 민간 우주업체 개발 무인 달 착륙선이 어제 달 남극 근처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착륙선 개발사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노바시 별칭으로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선이 미 동부시각 이날 오후 6시 23분 달 남극 인근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의 여러 연구장비를 탑재하고 발사된 오디세우스의 이번 착륙은 2020년대 말경으로 계획된 유인 달 탐사를 앞두고 달에 대한 과학 정찰 임무를 위해 상업용 우주선을 보내는 목표의 주요 성과라고 나사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오디세우스 착륙 후 통신 문제가 발생하면서 착륙선 손상 등에 대한 의문이 한때 제기됐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튜이티브 머신사의 이번 임무 책임자는 통신 재개 뒤 우리 장비는 달 표면에 있고 우리는 신호를 전송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착륙은 지난달 8일 또 다른 미국 민간기업 애스트로보틱사가 제작한 무인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 추진체계 고장으로 달 탐사에 실패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미국이 1972년 아폴로 달 탐사 계획을 실행했던 이후 반세기를 넘겨 이룬 첫 달 착륙이자 민간 차원에서 달성한 최초의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후 기준 한국 내 주요 94개 병원에서 전공의의 78.5%가량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사직서 제출에 이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전체의 69.4%인 7,86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수술 지연, 진료 거절, 진료 예약 취소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 등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에 드론 공격을 가해 3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23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의 드론 9개를 요격했지만 1기가 항구 인근 지역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소방대원들은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밝힌 가운데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잔해 밑에서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수장들이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서 만나 역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러시아가 무기 협력의 대가로 북한에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수장들이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지인 브라질에서 만나 점증하는 역내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중국의 점점 더 공세적인 행동 등 역내 도전이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growing regional challenges, including the DPRK's provocative actions an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블링컨 장관은 이날 브라질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별도의 미한일 외교장관 회동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캠프 데이빗 정상회담 이후 우리 팀은 캠프 데이빗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그것은 우리의 3국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 Camp David meeting in August with President Biden.
블링컨 장관은 캠프 데이빗 미한일 정상회의 이후 우리는 3국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와 장기 군사훈련 계획을 마무리하는 등 주요 공약을 진전시켰다고 평가하고 공동의 안보 도전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공조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빗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3국 실시간 공유 체계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So this meeting is very meaningful in many ways.
조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뜻깊다며 올해는 1994년 처음으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따라서 이번 회의는 우리가 함께한 여정에서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는 남미에서 열리는 최초의 3국 외교장관회의라며 이는 우리의 글로벌 활동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면 만나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현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미한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ckon that deepen to have the first trilateral.
가미카와 외무상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3국 관계가 확대되고 심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정세를 보면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가 지금 도전받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략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북한을 비롯한 그 밖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양측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열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들의 대면회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외교장관들이 역사적인 캠프 데이빗 정상회담 이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룬 엄청난 진전을 되돌아보고 각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3국 장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시아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적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 중인 가자지구 분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22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이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I would characterize it as a very serious concern, a serious threat because we here you have both two countries of strong concern right now, not only just the DPRK.
젠킨스 차관은 이날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러시아는 이 상황뿐 아니라 여러 장소, 상황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그래서 이는 심각한 위협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은 영내를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싸울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이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과 차단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looking at all the tools that we have to deal that we have been dealing with North Korea.
젠킨스 차관은 이어 우리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어떻게 강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 혹은 기술을 획득하려는 것으로 분석하느냐는 질문에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재료, 그리고 기타 첨단 기술 등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things I have here is fighter aircraft, surface-to-air missiles, armored vehicles, ballistic missile production equipment.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의 위협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They began 2024 much the same way they ended 2023 with an ICBM test on January 15th.
북한이 1월 1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다른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2023년을 마무리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2024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부 미사일 발사와 다른 군사활동을 핵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으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해 자신들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일삼고 있다고 젠킨스 차관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장 발언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동맹을 발전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은 한국 방위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is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defense remains ironclad. And our goal remains.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가한 위협 정도에 근거해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맞서 세밀하게 조정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확장 억지력을 향상시키고 강화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 발표와 핵 협의 그룹 NCG 창설, 군사 훈련 증대와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가시성 강화 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확장 억지력을 향상시킨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더 강력한 억지 노력을 통해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과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나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되지 않고 어떤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recall U.S. policy on this issue.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또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최근 자체 핵무장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높은데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We have to keep doing what we're doing. I mean, like you said, it's hard to always know what is the What is the exact thing we need to do?
이어 모두를 설득하고 미국의 공약에 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는 항상 어렵다면서도 우리는 워싱턴 선언을 했고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켰으며 다른 확장 억제 회담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과 B-52 전략 폭격기 등이 한국을 방문한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여전히 한국 내 상당수의 국민들이 미국의 공약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공약은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듯 철통 같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러 무기 거래를 경악할 만한 협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포탄을 얻는 대가로 북한에 어떤 기술을 넘겼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은 22일 우리 모두는 푸틴이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이란인들로부터 무인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북한의 김정은과 어떤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all be horrified that he is now getting drones made for him. Not only in Iran, but by Iranians in Russia.
눌런드 정무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전장에서 사용하는 155mm 포탄을 얻기 위해 어떤 종류의 기술과 맞바꾸고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불안정하다고 말해 러시아가 무기협력의 대가로 북한에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눌런드 정무차관은 대러시아 제재가 전 세계에서 무기와 첨단 기술, 부품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려는 푸틴의 야욕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내로 미국 정부가 대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눌런드 정무차관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미사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obviously we have to watch every evolution on the battlefield and we have to help the Ukrainians counter it. By the way,
눌런드 차관은 분명히 우리는 전장에서의 모든 진화를 지켜봐야 하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북한의 미사일 부품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앞으로도 계속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김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가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하고 지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 will say on the issue of Russia's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Iran is
김 부차관보는 22일 워싱턴 외신 기자 클럽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고급 승용차 선물,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무대에서의 러시아의 역할과 신뢰성,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모든 종류의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행동과 푸틴의 결정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쫓겨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퇴출당한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사기구, 화학무기금지기구, 유네스코,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 12개를 나열한 뒤 내가 놓친 다른 기구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not an accident now that given Russia's behavior, Putin's decisions, that Russia has now been
김 차관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계속 어길 수 있다는 러시아의 생각은 정말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 idea that Russia can continue to break the rules that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이어 러시아가 안보리 체계를 훼손하는 결정에 대해 계속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김 차관보는 경고했습니다. 한국계 외교관인 김 부차관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알바니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으며 작년 7월부터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다수 발견된 가운데 제재 전문가들은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사들에게 대북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고 법 집행과 교란 작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히사 전 위원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발견된 미국과 유럽 부품들이 대부분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분쟁군비연구소가 제공한 사진에 나타난 대부분의 품목은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상용 품목으로 보이며 조달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유엔 조사에서는 조달 경로 추적이 가능한 보석과 같은 품목이 최소 몇 개 이상 포함돼 있어 북한의 제재 위반을 지원한 외국 중개자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품목의 조달 경로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며 핵심은 불법 네트워크의 주요 교점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달 경로를 꼼꼼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기업에 연락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는 2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8개 나라의 본사를 둔 26개 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부품의 75%가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는 유럽 회사, 9%는 아시아 회사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는 이날 VOA에 앞으로 해당 회사들과 협력해 유입 경로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도 22일 VOA에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도 미사일을 제조할 때 외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의 특성과 광범위한 유통으로 인해 수출 통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미국, EU,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제조업체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공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통망의 어느 지점에서는 고의적으로 북한 또는 북한 대리인에게 공급하거나 적어도 최종 사용자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는 단체와 개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란과 러시아처럼 북한에 군사용 부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국가 행위자가 있는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내기도 한 모건 전 조정관은 확인된 부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유출 지점을 차단하기 위해 분쟁군비연구소가 제조업체와 함께 협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중국 내 공급원으로부터 북한이 미사일 항법 시스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 정보를 담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세계 각지의 북한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중용도 부품을 구입할 때 가명을 사용하거나 중개인을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나라의 중개인들이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ve used Malaysian citizens in the past, Singaporean citizens in the past, Vietnamese.
벡토 교수는 북한은 과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인들을 중개인으로 썼다며 중국인도 대가를 받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러시아인도 최근까지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심지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의 중개인도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벡터 교수는 북한의 이러한 이중용도 물품 조달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조사의 북한 관련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ke sure that these companies know that North Koreans will be trying to purchase this type of stuff and to have them be on the lookout.
벡터 교수는 북한이 이러한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려 한다는 것을 제조사들에게 알리고 중개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개인들의 적법성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벡터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활용하는 위장회사 목록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국제 통상 분야에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국제위험안보국장은 제재의 모든 구멍을 막을 수는 없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ones that are very difficult to get hold of that will make a difference between a success and failure. Like filament winding machines for missile bodies.
말러리 국장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손에 넣기 힘든 기술들이 있다며 미사일 본체의 필라멘트를 감는 기계, 핵무기와 미사일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 제어 선반, 핵무기 발사에 사용되는 고속 전자 스위치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크라이트론이라는 고속 전자 스위치를 누군가가 주문할 때마다 서방 국가들에서는 온갖 경고등이 켜지고 구입 이유를 면밀히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러리 국장은 또 북한으로의 부품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 무역 기록을 만들어 마치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보관하듯이 국제 배송을 전자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미국 사법당국의 법 집행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테러 금융과 제재를 담당했던 애셔 연구원은 적극적인 확산 방지 활동을 펼치는 대북 태스크포스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조달 활동에 연루된 인물, 장소, 물건, 자금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is to reassemble a task force on North Korea, which engaged in active counterproliferation strategy. And that means, you know, you target the people.
애셔 연구원은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산하의 북한 활동 그룹은 북한의 불법 공급망을 겨냥해서 활동했으며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해상에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셔 연구원은 상무부뿐 아니라 연방수사국 FBI가 개입해 부품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조사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급망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도 북한의 조달망을 겨냥한 교란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 정부가 유엔 제재를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미국, 한국, 일본은 기존의 불법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달 경로에 불량품을 섞어 북한 무기 체계에 고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교란 작전을 펼쳐야 한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교란 작전이 진행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이 밖에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만큼 미한일은 주요 7개국 G7 체제를 활용해 공동 조사단을 꾸려서 제재 회피망을 파악하고 관련 위반자에 대한 제3자 제재, 세컨더리 제재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독일 정부가 늘어나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재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22일 무기고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은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22일 독일 정부가 한국과 합동으로 방산 분야 사이버 권고문을 발표한 이유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확대되는 것을 큰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가 앞으로 사이버 분야를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이미 유럽연합과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허점을 메우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독일 헌법보호청과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북한의 방산 분야 대상 사이버 위협주의를 발표하고 북한의 해킹 활동에 사용된 공격 전략과 기술,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양국 기관은 이번 권고문에서 북한 해킹 조직이 전통적으로 외교와 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피어 피싱, 즉 특정인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공격에 집중해왔지만 최근에는 방산과 금융 분야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있어 사이버 해킹은 무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저비용의 효율적인 수단이어서 앞으로도 유사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방산 분야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외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독일 헌법보호청과 한국 정보당국의 조사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파트너 및 연방정부 내 다른 관할 부처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공동으로 대북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낸 것은 지난해 3월 김숙희의 해킹 조직 구글 서비스 악용 공격 발표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한국 국정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독일과의 합동 사이버 권고문 발표는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방산기술 탈취 활동을 펼치는 것을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앞으로 양국은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더욱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상봉에 대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어떤 언동에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정책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한국 내 이산가족들은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고문은 상봉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 가질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그 대남 그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동족으로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상당히 회의감도 갖고 거의 뭐 절망 상태입니다.
미한 두 나라는 북한의 이 같은 적대적 언행에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방한 중이던 지난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가 셀 수 없이 많고 탈북민도 가족과 이별해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근거해 미한 일이 지속해서 협력함으로써 이산가족을 도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설날인 지난 10일 임진각에서 진행된 망향 경모제에 참석해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과 언행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에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은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진정하게 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등록 신청을 한 인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3만 3,900여 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망으로 생존자는 3만 9,500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84%에 달합니다. 이산가족 교류는 남북관계 악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의 봉쇄 정책 등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이산가족 교류는 민간을 통한 서신교환 두 건이 전부였습니다. 2022년에도 민간 차원에서 생사 확인 한 건, 서신교환 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부를 통한 교류와 민간을 통한 교류 전체를 통틀어 1990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 차원의 교류는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북 당국을 통한 교류 중 생사 확인은 2007년 1,196건, 상봉 건수론 2003년 598건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민간 차원에선 서신 교환이 가장 많았던 해는 984건을 기록한 2000년이었고 상봉은 2003년 28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전문가인 임순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관료 출신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른바 동요계층 관리 차원에서 이산가족 현황을 잘 정리해놓은 상태라며 북한이 그럼에도 생사 확인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인권 차원이 아닌 정치 이벤트로 다른 실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일 때부터 사실 이산가족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는 심하게 표현하면 제스처예요, 제스처. 남북 간에 이제 우리 뭐 만난다, 대화한다, 뭐 한다면서 그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된 것이 이산가족 상봉이었어요.
이산가족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으로 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하는 데 따라 중국 등을 통한 민간 차원의 교류 체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심구섭 고문은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이들을 통한 서신 교환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막혔는데 3월이면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중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산가족 접촉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제1주적으로 규정한 만큼 위험한 일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북한 당국이 묵인을 했던 일들도 이제는 접촉이 되면 단역이 되는 거고 적과의 내통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해가 남북관계 악화를 인해서 취하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북관계 선언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중단되는 아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구섭 고문은 북한은 물론 한국 정부도 이산가족 문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만 되풀이할 뿐 생사 확인 요구 등 최소한의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관리 감독 시스템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부 국가에서 강제노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이로 대변인은 21일 임금을 받지 못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계획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ILO는 일부 ILO 회원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대상이 되는 강제노동 강요에 당하는 학대적인 관행과 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ILO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따라 일부 회원국들의 이 같은 관행과 여건에 관한 보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강제 노동을 근절하고 더욱 광범위하게는 이주 노동자의 취약한 상황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비준된 기준을 적용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BOA는 ILO에 적극적인 조치에 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ILO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회원국인 중국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과의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중국은 지난 2022년에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제105호를 비준했으며 올해 안에 협약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강제노동협약 제29호는 회원국이 형사상 범죄를 처벌할 목적으로 강제노동 관행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5호는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의견의 표현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적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처벌의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악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중국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이 장기간의 임금 체불에 분노해 지난 11일 중국 지린성의 의류 제조와 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감시요원을 인질로 잡고 관리직 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해 탈북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의 처우와 인식 개선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와 통일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 탈북민 출신 해외 1호 박사라 불리는 최경희 샌드 연구소 소장은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해 탈북민과 북한 주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은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통일에 대한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두 개 국가를 주장하면서 남한을 교정국이고 이제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을 한 이런 시점에서 사실상 남북관계는 지금 그냥 강경하고 또 이제 교류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늘상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또 그 자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최 소장은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은 탈북민들을 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 김 씨 일가의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지만 한국에서는 탈북민을 위한 기념일을 제정한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에게는 큰 충격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탈북민의 날을 지정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탈북민 단체와 유관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7월 14일은 1997년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입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날짜 지정과 관련해선 고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오신 날로 하자, 최초의 탈북민이 한국에 온 날로 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법이 시행된 날로 의견이 수렴됐다면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법은 탈북민에 대한 포괄적 지원 정책이 담긴 법으로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마련한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들이 그전에는 여러 가지 관계법령, 소위 집야별 상호적인 법령에 따라서 탈북민들에 대한 국가적 혜택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었지만 포괄적으로 대통령 용의에 의해서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법령이 정해지고 실행됐다는 것은 사실 개개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법적으로 보호와 관계 시책에 따라서 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작가이자 인권운동가,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박연미 씨는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한국 내 탈북민들을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 줄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자유를 갖고 태어나지만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사람들이라며 이번 기념일 제정을 통해 한국인들도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고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잖아요. 그 중에 또 이유도 하나도 이제 한국에서 차별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또 이날을 통해서 이제 한국 분들도 탈북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박 씨는 또 기념일 제정이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 씨 일가나 조선노동당 관련 기념일만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탈북민을 기념한 날도 있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겐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면은 뭐 진짜 차별도 많이 당하고 뭐 엄청 살기 힘들다라고 세뇌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한국 사회에서는 탈북자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징검다리 박지연 공동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처럼 북한 김씨 정권 하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북한 주민을 기리는 날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일은 1월 27일로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중 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홀로코스트 기념일이 있잖아요. 1월 27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그 홀로코스트에서 그 이제 죽어간 그 무고한 시민들을 기억하는 날이었는데 7월 14일 이날이 우리가 그 한국에 도착한 그 탈북민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은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 하에 또 김 씨 가족의 정권 하에 무고하게 죽어간 우리 모두 북한 주민들을 기리는 그런 날로도 앞으로 기억이 될 것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통일부는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 이탈 주민을 추모할 수 있는 기념비와 기념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 대표는 기념일 제정 등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곳에서 북한 주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한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7월 14일은 1789년 프랑스 시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한 날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박 대표는 우리 탈북민들은 프랑스 혁명처럼 무장혁명을 하진 않았지만 비폭력 투쟁으로 북한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이라며 앞서 북한을 탈출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노예 해방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의 이현승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 위해 이런 기념일을 제정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보통 북한은 지도자와 당 관련해서만 기념일을 지정하는데 주민들을 위해 이런 날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감명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다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란 명칭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단순히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북한 뭐 인권 중진의 날이라든지 또 북한 주민의 날이라든지 굳이 이탈을 붙이지 말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 또 북한에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이런 말하자면은 추억을 또 좀 가져볼 수도 있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날로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원은 굳이 이탈주민이라고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북한 인권 증진의 날 같은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신형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주장한 데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기술로 구현하기 어렵거나 갖고 있지 않은 역량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실제 역량을 공개해 심리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올해 들어서만 5차례 발사한 순항미사일의 역량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들이 거의 모두 동해상과 서해상, 즉 바다를 향해 발사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순항미사일의 주요 기능으로 꼽히는 지형 대조항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m skeptical if North Korea's cruise missiles could follow terrain.
지형 대조항법은 미사일이 지상을 비행할 때 산이나 지상의 지형지물에 충돌하지 않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사일의 충돌 가능성을 알려주는 정보 자료와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레이더 시스템, 잠재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지형을 따라 비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며 만일 그런 능력이 있다면 북한은 바다 위가 아닌 육지에서 미사일 시험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발사해온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화살은 최대 사거리가 1,500km 정도로 북한은 해당 미사일이 낮은 고도에서 지형 추적 비행을 실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성 항법 장치와 관성 항법 장치, 지형 대조 항법 등을 활용해 최대 2,500km에 떨어진 표적을 2m 내외의 높은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와 비견되는 역량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순항미사일 시험 시 지상 발사 대신 해상 발사만을 고집하는 것은 지형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21일 VOA에 북한의 미사일은 레이더 탐색기가 장착된 대함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며 지형 추적 기능이 없어 매우 낮은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형지물에 따른 방해 없이 그대로 날아가 표적을 겨냥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기능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으로 미해군 탑재무기 분야 전문가인 샘 탕그레디 교수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특정 위치에 있는 목표물을 조준하는 것은 대부분의 순항미사일이 갖고 있는 기본적 기능이지만 지형탐지 기능은 매우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이 평평한 바다 위를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은 분명히 지표면을 횡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면서 기술적 측면과 성공률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 big difference. A cruise missile traveling at sea on flat terrain, flat ocean,
탕그레디 교수는 순항 미사일이 목표물을 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 방공망에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지상 100m 이하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고도로 비행할 경우 회피할 대상이 적은 해상보다 지형지물이 많은 지상에서의 시험이 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성공률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만일 첨단 순항 미사일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지형 대조항법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상에서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는 곧 미국과 한국의 대공 방어망에 손쉬운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북한이 지형 대조항법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형 지물을 피하기 위해 발사 시 고도를 높이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you know, if they are flying at 3000 meters, it becomes a much easier target.
그러면서 순항 미사일이 3,000m 상공에서 비행한다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요격 미사일이 훨씬 쉽게 타격할 수 있는 목표물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또 북한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기 위해 배치한 240mm 방사포를 신형으로 개량해 시험 발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도 기능이 포함된 조종 날개를 장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Whether or not North Korea has the wealth to be able to outfit their 40mm or their
방사포의 목표물을 추적, 타격할 수 있는 GPS 유도 기능을 탑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저렴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러시아나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도 유도 기능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장착할 만큼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조종 방사포탄과 탄도 조종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12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11일 240mm 조종 방사포탄 탄도 조종 사격 시험을 진행해 명중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우월성을 검증했다며 240mm 조종 방사포탄과 탄도 조종체계 개발은 우리 군대 방사포 역량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을 과장하면서 기술적 진전을 과시하려는 것은 결국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샘 탕그레디 교수는 북한이 최근 실험한 순항미사일 등 무기들을 실제 전투에서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해상에 표적을 두고 시험 발사하는 것과는 훨씬 다른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m talking about this because to use a cruise missile or any sort of weapon in combat is a much
그러면서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실제 전쟁 수행 역량 확보 목적보다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의도는 한국과 미국을 압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강압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김 위원장이 실제로 지배적인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우리가 이에 대응할 수 있고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을 바탕으로 북한에 적극적인 심리전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The best way to overcome that coercion is to demonstrate that Kim really doesn't have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한 당국이 북한의 선전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언론 브리핑이나 미디어를 활용해 북한이 시연하는 무기의 효과적인 사용을 부정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낮은 북한 무기 수준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리고 그들의 미사일을 미한 당국의 방어 역량으로 격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통해 위협한다면 미국과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 대응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도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동맹이 지난 30년간 북한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대응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대응만이 대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협박이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북한 내부에 알리는 것이라면서 미한 당국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촉진을 더욱 확대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The fact is, information is an existential threat to Kim Jong-un, and this is the way to pressure those around him.
맥스웰 부대표는 정부는 김정은에게 실존적 위협이며 김정은의 전략이 계속 실패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고 실패한 전략이 엘리트층에서부터 다시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48년 2월 23일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가 81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인 아버지 존 아담스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제6대 대통령에 오른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은 1825년부터 1829년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182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에게 패한 뒤 20년간 1848년 2월 23일 사망할 때까지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824년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을 이기고 대통령이 됐지만 재선에 도전한 1828년 선거에서는 잭슨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존 퀸시 아담스는 잭슨의 취임식 전날 백악관을 떠나 잭슨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하기 이틀 전 1848년 2월 21일 하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이틀 후인 2월 23일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묻힌 매사추세츠주 퍼스트 페리시 교회에 안장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부자 대통령으로 기록된 존 퀸시 아담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신념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싸운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685년 2월 23일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헨델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며 음악 공부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법학을 공부하길 원해 법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18살에 독일의 오페라 중심지인 함부르크로 이전해 오페라 극장에서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합니다. 1705년 1월 최초의 오페라 알미라를 공연해 큰 성공을 거두고 21살 때 오페라의 발상지인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여러 나라로 다니며 다수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후 오페라보다 오라토리오에 더 관심을 갖게 된 헨델은 1741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메시아는 모두 3부에 56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헨델은 메시아를 3-4주 만에 완성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1726년 영국으로 귀화한 헨델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시인의 코너에 안치됐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함께 바로크 시대의 대표 음악가로 꼽히는 헨델. 그는 오늘날까지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